세상 사람은 다 하나님의 아들인가? 근래에 들어 하나님은 세상 사람의 아버지요, 세상 사람 모두가 형제요, 하나님의 아들이며 주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셨을 때 유대인들이 하나님에 대해 아주 협소한 관념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로 하여금 그분이 어미하고 무서운 하나님이 아니라 아주 사랑스럽고 가까이 할 수 있는 아버지라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 특별히 그러한 말씀을 전하셨고, 이 때문에 제자들에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가르쳤다고 생각하는 시대적 조류와 일치하는 유행적인 교리가 생겨났습니다. 이러한 논전은 많은 사람들에게 환영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들은 사탕발림의 독약으로서 육신에 속하고 거듭나지 않은 사람을 아주 즐겁게 해줍니다. 이는 그들로 더 이상 그들의 죄 때문에 근심할 필요가 없고 하나님이 그들의 아버지이심으로 아버지는 결코 자식을 벌하거나 지옥 가라고 할 리가 없다고 생각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들은 거듭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고 더 이상 통회하고 죄를 멀리하거나 열매 맺을 필요도 없다고 말합니다. 그들은 주 예수님을 믿을 필요도, 그분을 의지할 필요도, 그분을 구주로 영접할 필요도 느끼지 못합니다. 이는 그들이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에게는 사랑만 있기 때문에 그분은 우리를 영원히 멸망시키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교리는 아주 위험합니다. 이것은 복음의 원수이며 사람의 믿음을 파괴합니다. 이것은 사람을 속이고 사람을 고통스러운 곳으로 인도하며 사람을 구제불능으로 만듭니다. 사실상 그리스도께서 오셨을 때 그분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셨지만 하나님이 모든 세상 사람의 아버지라고 전파하지는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아버지가 바뀌어야만이 구원받을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주 예수님은 하나님을 그분의 제자들의 아버지라고 하셨을 뿐 모든 세상 사람의 아버지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는 이 점을 주의해야 합니다. 우리의 가정교사로서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틀리지 않습니다. 오직 성경만이 모든 문제를 판단하고 결정하는 우리의 최고 법정입니다. 성경 앞에서는 세상 사람의 어떤 이상도 설당이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분께 속한 사람을 흑암에 두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겸손한 사람에게 그의 판단을 인도하시고 온유한 사람에게 그분의 길을 가르치십니다. 만일 우리가 참으로 겸손하고 온유하며 가르침을 받는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인도하고 가르치실 것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무엇인지 알리라.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의 이러한 연구에서 우리를 지시하시고 인도하사 우리로 성경의 교훈을 깨닫게 하시기 바랍니다. 주 예수님이 나타내신 하나님. 비록 구약에서 이미 여러 차례 하나님의 아버지라 불렸지만 지성소로 들어가는 길이 아직 열리지 않았기 때문에 사랑받는 이스라엘 백성은 여전히 하나님과 부자 간의 친밀한 교통을 가질 수 없었습니다. 주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분은 하나님 아버지로서의 신격을 나타내셨습니다. 산상수훈에서 주 예수님은 17번씩이나 하나님을 아버지라 칭하셨습니다. 마지막 한 번 하나님을 내 아버지라고 한 것 외에 다른 곳에서는 너희 천부, 너희 아버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라고 말했습니다. 마태복음에서는 또한 43번 하나님을 아버지라 칭했는데 그 중에서 21번은 그분을 제자들의 아버지라고 말했습니다. 마가복음에서는 이러한 칭호가 5번 사용되었는데 그중 2번은 주 예수의 아버지라 칭했고 한 번은 단순히 아버지라고 칭했으며 나머지 2번은 제자들의 아버지라고 칭했습니다. 누가복음 2장에서는 2번 하나님을 제자들의 아버지라고 기록했고 8번은 하나님을 주 예수의 아버지라 기록했습니다. 요한복음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칭한 것은 114번이나 되는데 그중 책의 끝부분을 제외하고는 전체에 걸쳐 하나님을 주 예수님의 아버지라 칭했습니다. 14장부터 17장까지 있는 우리 주님의 마지막 대화와 기도 안에서 50여 차례나 하나님을 아버지라 칭했습니다. 주 예수님이 하나님을 특별히 아버지로 나타내셨다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그분은 기도를 마칠 때쯤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저희에게 알게 하였고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 예수님이 나타내신 하나님은 바로 아버지이십니다. 이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주 예수님이 아버지로서의 신격을 나타내심에 있어서 그 신격은 제한적인 것입니까? 일반적인 것입니까? 하나님은 어떤 특정한 사람의 아버지이십니까? 아니면 온 세상 사람의 아버지이십니까? 하나님의 아들 되심에 있어서 그분은 일부 세상 사람들에게 속합니까? 아니면 모든 사람에게 속합니까? 이 문제에 대해 우리는 아주 조심스럽게 답변해야 합니다. 만일 어떤 사람들이 전파하는 것처럼 모든 세상 사람이 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모든 사람이 다 똑같고 아무 차이가 없다는 말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에 의해 창조된 이 세상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에 의해 난 자가 되고 우리는 사랑스러운 한 아버지로부터 난 자이므로 마땅히 서로 사랑해야 하며 그날 우리는 같은 곳으로 가게 됩니다. 그러면 한 사람이 구원을 받았다면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은 것이 되며 이 둘 사이에 아무런 차이가 없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심판도 없게 되고 하나님은 인자하신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지옥도 없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그분이 필요 없게 되기 때문에 구주도 필요 없게 됩니다. 만일 그 반대로 세상 사람 모두가 다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면 우리는 훗날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기 위해 마땅히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지를 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세상 사람에게는 아들에 관한 네 종류의 말씀이 없습니다. 성경 안에는 아들에 관한 네 종류의 말씀이 있는데 이것들은 세상 사람과 아무런 상관이 없고 그들은 이러한 것에 참여하지 못했습니다. 다만 이 아들에 관한 이 네 종류의 말씀만으로도 세상 사람들 가운데에는 차이가 있다는 것과 세상 사람 모두가 하나님의 아들인지의 여부를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 되심이 있어서 그분은 하나님의 다른 아들들에게는 없는 특별하고 유일한 신분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그분을 아버지의 독생하신 아들이라고 말했습니다. 주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독생자라고 불릴 정도로 그렇게 신성하고 정결하며 특별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분이 독생자라고 불렸기 때문에 세상 어떤 사람도 여기에서는 다 제외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천사들도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불렸습니다. 그들은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들입니다. 우리 세상 사람은 천사가 아니므로 아들에 관한 이 말씀과 무관한 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렸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자녀니 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므로 자연히 이 위치에서의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이 처음으로 아버지라 불렸던 것은 출애굽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출하기 위해 모세를 보내셨을 때 그분은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내가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놓아서 나를 섬기게 하라 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 사람들의 아버지가 아니십니다. 그분은 오직 이스라엘 백성을 불러내어 그들을 아들이라고 부르셨습니다. 그 안에는 세상 사람들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사야와 예레미야 등의 선지자가 신격에 있어서의 아버지를 말한 것도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것일 뿐 그 안에는 세상 사람들이 발을 들여놓을 여지가 없습니다. 비록 말라기에서 우리는 한 아버지를 가지지 아니하였느냐, 한 하나님의 지으신 바가 아니냐고 말했지만 여기에서의 우리는 온 세상 사람을 가리켜 말한 것이 아닙니다. 그 다음 문장을 보면 이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찌하여 우리 각 사람이 자기 형제에게 괴사를 행하여 우리의 열조의 언약을 욕되게 하느냐. 하나님이 언약을 세운 백성은 이스라엘이지 다른 족속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다른 족속과 시내산의 언약을 세우지 않으셨고 오직 그들 족속과만 언약을 세우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외에는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아들이 아닙니다. 또한 선지자는 여호와께서 말라기로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경고라고 말합니다. 말라기의 예언은 오로지 이스라엘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우리 주님이 이 세상에 계셨을 때 말씀하신 비유 중에 택한 백성을 하나님의 아들로 삼았다는 근거로 두 비유가 있습니다. 한 사람이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에게 가서 이르되 예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이같이 말하니 이 비유는 하나님이 모든 세상 사람의 아버지라는 것을 증명합니까? 아닙니다. 우리 주님이 이 비유를 든 것은 제사장들과 민간의 장로들에게 경고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이는 그들이 요한이 전파한 말씀을 영접하지 않고 그리스도를 미워했기 때문입니다. 작은 아들은 회개한 세리와 죄인과 창기 등을 가리켜 말한 것입니다. 비록 이들은 더럽지만 기꺼이 변화되기를 원했고 은혜의 부르심에 순종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명령을 따른 아들들입니다. 탕자의 비유가 의미하는 것도 이와 같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주 예수님이 죄인들을 영접하고 그들과 함께 음식을 먹는 것을 가지고 의논했기 때문에 주님은 이 비유로서 큰 아들로 지정된 그들을 책망하신 것입니다. 작은 아들은 회개한 죄인을 가리켜 말합니다. 육신적으로 우리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고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권리를 얻는 것은 우리와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이 측면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습니다. 아담은 하나님이 직접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도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렸습니다. 에노스는 셋의 아들이요, 셋은 아담의 아들이요, 아담은 하나님의 아들이니라. 아담을 제외한 모든 세상 사람은 하나님이 직접 창조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세상 사람은 아담처럼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려질 수 없습니다. 누가복음 3장에 있는 족보 전체는 아담을 포함해서 도합 75명입니다. 이 75명은 모두 하나님에 의해 창조되었지만 직접 하나님에 의해 창조된 사람은 오직 아담 한 사람뿐입니다. 그러므로 이 족보는 모든 세상 사람이 창조되었다 할지라도 다 하나님의 아들은 아니라는 것을 충분히 증명해 줍니다. 아담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러나 셋은 아담의 아들입니다. 그러나 사람이 하나님에 의해 피조된 존재이고 한 핏줄인 아담에 의해 태어났기 때문에 성경은 그들을 하나님의 아들이라 부르지는 않지만 그들을 하나님의 종류로 분류합니다. 아덴에서 말씀을 전파할 때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거하게 하시고 저희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하나셨으니 이는 사람으로 하나님을 혹 더듬어 찾아 발견케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떠나 계시지 아니하도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있느니라. 너희 시인 중에도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이와 같이 신의 소생이 되었은즉 신을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새긴 것들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니니라. 여기서 말한 소생이라는 단어는 원문에서 게노스로 되어 있습니다. 이 단어는 성경에서 종류, 족속, 열국으로 번역되었습니다. 오직 이 부분에서만 소생으로 번역되었는데 이 의미는 아들과 큰 차이가 있고 같은 것이 있다면 아들이 명사라는 것뿐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서는 세상 사람이 하나님의 종류라고 말했을 뿐 영성에 있어서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더욱이 앞뒤 문구를 살펴보면 여기에서 바울이 사람이 하나님에 의해 피조되었음을 말한 것임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높고 크시며 사랑이 가득한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상을 하나님 삼아 경배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 구절 말씀은 세상 사람 모두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증명해 주지 못합니다. 결코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를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근거로 삼을 수 없습니다. 이는 만일 창조로서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증명한다면 소나 양이나 개나 말도 하나님에 의해 피조되었으므로 그들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이 되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며 천사도 이스라엘 사람도 아담도 아닙니다. 그러므로 세상 사람은 결단코 이 네 종류의 사람들과 같이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없습니다. 세상 사람이 이 네 종류의 아들 중 어떤 한 가지에도 속하지 않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릴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세상 사람은 이 네 종류 외에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또 다른 근거를 찾아야 합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주님을 믿는 것 외에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라 불리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세상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라고 부를 성경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세상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다. 이 네 종류의 아들에 관한 말씀은 이미 지나갔습니다. 그 중에 남아있는 부류가 있다면 아직 이스라엘이 이 땅에 남아있는 것이며 기타 세 부류는 이미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신약에 이르렀을 때 이스라엘의 육신적인 권리도 이미 박탈당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만일 원래 하나님의 자녀로 불렸던 이스라엘 백성이 버림받은 대열에 속한다면 하나님의 자녀로 불린 적이 없는 세상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로 자칭할 수 있겠습니까? 이 시대 안에서 하나님은 이미 이스라엘 사람과 이방인을 구분하지 않으시고 동일하게 우리 모든 사람을 보십니다. 세상 사람이 다 하나님의 아들인 것은 아닙니다. 세상 사람은 누구의 아들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 읽음으로써 오늘날 세상 사람이 누구의 아들인지를 봅시다. 이스라엘 사람이 그리스도께 우리가 아버지는 한 분뿐이시니 곧 하나님이시로다 라고 말했을 때 우리 주님은 아주 명백한 답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저가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마귀의 욕심을 행하고자 하였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그들을 마귀의 아들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만일 주님이 택하신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없고 마귀를 아비로 삼는다면 기타 세상 사람은 더욱 마귀의 아들이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얼마나 엄숙한지. 우리 주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마귀의 자녀로 여겼을 뿐 아니라 더 넓은 관점에서 마귀를 거짓의 아비라고 하셨습니다.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은 이 세상에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은 모두 마귀의 이름 아래 놓여졌고 그의 아들로 여겨짐을 뜻합니다. 이러한 증거는 분명하지 않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닙니다. 요한 서신에 이를 때 이 경계를 오늘 세상 사람들에게 적용한 것을 뚜렷이 볼 수 있습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저도 범죄치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서 났음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나타나나니. 사랑하는 친구들이여 속지 마십시오. 이 세상 사람들은 오직 두 아버지께 속할 뿐입니다. 세상 사람은 이 두 아버지 중 어느 하나에 속한 자녀가 되기 마련입니다. 만일 당신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면 곧 마귀의 자녀입니다. 여기에는 결코 중립적인 위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 사람의 아버지요 세상 사람은 모두 그분의 자녀라는 사상은 이 몇 구절의 말씀 앞에 조금도 입지가 없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나타나나니 마귀의 자녀는 그리스도를 반대하는 사람만이 아닌 하나님의 자녀로 나타나지 않는 모든 사람들도 포함합니다. 이 부류의 사람들은 각기 그들의 특성과 특별한 본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이 어느 부류에 속한가가 바로 여기에서 나타납니다. 마귀에게 속한 사람은 죄와 허물 가운데 죽어 있는 사람들이고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하나님에 의해 거듭난 사람들로서 그들에게는 영생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말해서 죽은 사람과 살아있는 사람은 구분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들이 하나님께 속한 자라는 것을 나타낼 수 있도록 각별히 조심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13장을 읽을 때 거기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의 구분을 볼 수 있습니다.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이고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입니다. 가라지와 밀이 처음에는 똑같아 보이나 열매 맺을 때에는 구분이 생깁니다. 겉보기에는 아주 좋아도 실제로 열매를 맺을 때 그 사람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는 반드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바울은 에베소에 믿는 이들에게 우리도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라고 말했습니다. 여기서도 우리와 다른 사람들을 분리한 것을 분명히 볼 수 있습니다.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모두 진노의 자녀요 사탄에 속한 부류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의 주석들은 하나님이 모든 세상 사람의 아버지가 아니요 세상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큰 교리를 명시합니다. 창세기 3장 이후로 성경은 세상 사람이 두 부류, 즉 여자의 후손과 뱀의 자손으로 나누어짐을 나타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 사람을 이렇게 구분하셨기 때문에 그분을 믿는 우리는 마땅히 이 사실을 겸손히 받아들여야 합니다. 세상 사람은 모두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가? 성경에는 또한 간접적인 증거들이 있는데 우리는 한두 가지만 계략적으로 보기로 합시다. 하나님을 온 세상 사람의 아버지로 여기는 사상의 소유자는 주 예수님이 산 위에서 가르치실 때 하나님을 아버지라 칭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온 세상 사람의 아버지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산상수훈이 어떤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신 말씀인가를 주의해 보기 바랍니다. 만일 주 예수님이 일반적으로 모든 사람에게 하신 말씀이라면 그러한 사상은 아주 일리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주님의 말씀이 특별한 무리에 대한 것이라면 이러한 사상이 무너지게 됩니다. 마태복음 5장 1,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주 예수님의 산상수훈은 무리에게 주신 것이 아닌 그분의 제자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 예수님이 산 위에서 가르치실 때 그분은 16차례나 하나님을 제자들의 아버지로 여기셨으며 결코 하나님을 모든 무리의 아버지로 여기지 않으셨습니다. 산상수훈에서 언급된 너희와 우리는 다 제자들을 가르쳐 말한 것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세상 사람이 다 형제라는 사상은 아무 근거가 없습니다. 산상수훈에서 주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게 하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오심이니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세상 사람에 대해 차별을 두지 않으신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아주 조심스럽게 이것으로써 아버지의 신격을 혼란시키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악인과 선인,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를 다 하나님의 아들로 여기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아버지의 신격을 분명히 구분하셨습니다.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게 하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리우심이니라. 여기서는 선인과 악인을 하나님의 아들과 분명히 구분하셨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아들 된 자는 마땅히 이러한 사랑을 가져야만 합니다. 일반적인 세상 사람들은 이런 말을 받을 수 없습니다.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너희는 하나님의 아들인데 이는 하나님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는 분명히 너희를 남들과 구분하였습니다. 이것이 분명하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의 아들은 아닙니다. 이 말씀의 또 다른 의미는 이렇습니다. 이 세상에 어떤 사람이 당신의 형제가 아니듯 하나님도 그들의 아버지가 아니다.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이시다. 비록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지만 하나님은 온전하시다. 그분은 그들에게 해와 비를 내리신다. 이것보다 더 분명한 것은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마땅히 원수를 사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들을 사랑해야 하는 것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그러하시기 때문입니다. 주 예수님은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니 라고 하셨습니다. 사람의 생김새가 육신의 아버지를 나타내듯이 하나님의 자녀들은 성품에 있어서 그들의 아버지 하나님을 닮기 마련입니다. 하나님이 주 예수님을 기뻐하셨으므로 하나님의 자녀들도 마땅히 그분을 사랑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주 예수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의 아버지가 아니십니다. 그렇지 않다면 고린도전서 16장 22절의 말씀은 너무 심하지 않겠습니까? 성경은 우리가 지침으로 삼도록 이 말씀을 의도적으로 기록하였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은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을 완전히 제쳐놓았으며 그들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만일이라는 단어는 이 문제의 근원을 깊이 만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만일이 굳게 설 수 있다면 하나님을 온 세상 사람의 아버지로 여기는 사상은 완전히 실패로 돌아가게 됩니다.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만이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세상 사람은 아직 구속되지 않고 거듭나지 않아서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을진데 그들이 어찌 하나님의 뜻을 준행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주님의 이러한 간증은 세상 사람이 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상을 완전히 붕괴시킵니다. 요한일서 3장 1절 말씀도 아주 견고하고 요동할 수 없는 말씀입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얻게 하셨는고.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니라.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입니다. 세상 사람은 이것과 무관합니다. 여기서는 분명하게 우리를 세상 사람과 구분하였습니다. 우리가 그러하도다. 세상 사람은 어떻습니까? 그들은 우리를 알지 못합니다. 만일 세상 사람이 다 하나님의 자녀라면 성령은 결코 믿는 이와 세상 사람을 구분하지 않았을 것이고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이라고 말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만일 세상 사람이 다 하나님의 자녀라면 성령이 여기서 하신 말씀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 사람은 다 하나님의 자녀요. 세상이 하나님의 자녀를 알지 못함은 이라는 말이 성립될 수 있겠습니까? 세상 사람이 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상은 성경에 없는 사상이요, 성경의 사상과 상반된 것입니다. 또한 성경의 분명한 가르침과도 상반됩니다. 베드로는 믿는 이들에게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이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은 세상 사람이 믿는 이의 형제라는 말이 아니라 세상에 믿는 이의 형제가 있다는 뜻입니다. 세상 사람이 그들의 형제라는 뜻이 아니라 세상에 그들의 형제가 있다는 말입니다. 이 구절들은 그들의 형제가 어떻게 세상에 속하지 않으므로 마귀에게 괴롭힘을 당하는지를 말합니다.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마귀는 자연히 세상 사람을 괴롭힐 필요가 없습니다. 그들은 형제와 크게 다릅니다. 뭇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뭇사람, 즉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형제와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이 나누신 것을 사람이 합하지 말아야 합니다. 세상 사람은 다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들은 다 형제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서신서에서는 자주 은혜와 평강이 아버지 하나님께로부터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특수한 한 무리에게 하신 것입니다. 서신서 중에 우리 형제라는 칭호도 역시 전적으로 믿는 이들을 말한 것입니다. 비록 세상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지만 이 세상에는 하나님의 자녀가 있습니다. 주 예수님이 아버지의 신격을 나타내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반드시 어떤 무리의 아버지인 것입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자녀를 세상 사람과 구분했다는 사실은 바로 이것을 증명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는 어떠합니까? 이 문제에 대하여 성경은 아무 소리 없이 침묵을 지키지 않고 오히려 명확한 간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들의 위치, 마음과 영, 성질, 행실을 갖고 있다고 말합니다. 이 네 가지는 누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누가 아닌가를 나타냅니다. 비록 때로 하나님의 자녀가 이 네 가지의 표준에 이르지 못하고 연약하여 넘어지지만 이것은 일시적인 것이고 항구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일단 소생되고 일으켜지면 곧 정상적인 상태로 회복됩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자녀라면 이러한 특징이 있지만 결코 이러한 특징이 있다고 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 단락들은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인지를 말해줍니다.